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잘 생활하고 이 시간 우리의 바쁨을 다 뒤로 물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 마음속을 정돈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사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다 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고 했죠. 제가 왜 이 말씀 먼저 드리냐면요, 이 성경대학이 대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담임 목사가 되게 어려운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어렵고 딱딱한지 아세요? 근데 고맙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다 하는 게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이런 내용이 딱딱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신학적인 내용도 많고 여기는 교리도 많습니다. 교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엮어줍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이 교회인데, 혹시 고돌이 옛날에 쳐본 분 계세요? 고수돕 쳐본 분 계세요? 고수돕? 쳐본 분들이 많으시네. 고수돕을 치면 거기 인기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영양가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갖다 버리고 들어오면 애 그리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모으면 위력 발휘하는 거 알아요? 그거 잘 모으면 바가지도 씌우는 거 알아요? 그거 뭐예요? 예, 피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그거. 근데 그거 잘 모으면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아무 표정 없는 분은 이걸 뭐 안 해보신 분이라. 근데 조금이라도 웃는 분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하숙하면서 꽤 많이 해봤습니다. 아, 후배들이, 형, 오늘 밤에 뭐 해? 나 지금 논문 쓰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 형, 조금만 놀아. 근데 그게 조금 놀아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도 고수돕은 박사입니다. 목사인데, 안 해서 그렇죠. 고수돕 박사예요. 근데 고수돕 하다 보면은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쭉대기라는 거 있잖아요. 껍데기라는 거. 그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거 차곡차곡 잘 모으면요. 10장 되면 1점입니다. 11장 되면 2점입니다. 근데 껍데기가 무지 많잖아요. 껍데기만 모으면 고수돕 늘 1등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딱딱하나?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속에 잘 모아보시면 그게 영양가가 되고요. 그거 잘 모아보시면 오래 다닌 분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잊지 마시고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오늘 이 내용도 가슴에 이렇게 잘 한번 소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걸 할 때, 이 요리 문답이 나왔을 때는 지금 그때의 교인들이요, 지금 교인들보다도 훨씬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게 16세기에 나왔잖아요. 지금 21세기잖아요. 한 500년 전에 나온 그때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딱딱한데 이걸 소화시키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문맹률이 뭔지 알죠? 문맹률? 한 나라 안에서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비율이 문맹률입니다. 그때는 문맹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이걸 다 갖다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외우지는 않더라도요, 그 뜻만 이렇게 대충 아시면 됩니다. 제가 왜 대충이라고 얘기하시나 그러면, 이 표현들이 딱딱한 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 이런 뜻이구나, 교회에서 하는 게, 이렇게 하시면 그 100점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제 오늘은 78번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가 뭡니까? 성찬이 뭡니까? 이런 걸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일곱 가지라 그러면서 일곱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그러면서 행합니다. 일곱 개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몇 개라 그랬습니까? 개신교는 두 개라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개신교는 무엇이 두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가 세례, 하나가 성찬.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성례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보 보시면은 다음 주에는 1부에는 성찬 예식, 2부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광고가. 그럼 2부에는 성례식이 뭐지? 그럴 때 성례식은 성찬식과 세례식, 요 두 개를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몇 개라고요? 캐톨릭은 7개. 우리 개신교는 몇 개요? 두 개. 이 두 개가 뭡니까? 그럼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근데 이제 세례부터 받아야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늘 광고가 나가잖아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성찬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다가 78번, 78번은 그 당시 이런 문제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요, 대답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78문, 떡과 포도주가, 이 성찬식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멘. 뭐 말이 복잡하지만은요, 질문에 앞에 답만 딱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이걸 나눠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답이 나왔나 하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금부터 5세기 전에, 500년 전에 이 유럽의 교회는요, 캐톨릭이 꽉 쥐고 있었잖아요. 캐톨릭 교리가 뭔가 하면은 사제가 신부님이 떡을 나눠주고 신부님이 잔을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 딱 줄 때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화채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버린다는 이론이 캐톨릭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건 아니라 어떻게 잔을 주고 떡을 주는데 이게 사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로, 겉모양은 아니지만 피로, 떡으로 변한다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성찬식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아닙니다. 뒤에 거는 모르셔도 돼요. 어떨 때는요, 뭐 그냥 조금 이렇게 고집 피우면 돼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몰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게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내용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우리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물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로 죄사함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근데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그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의 용어로서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잖아요. 피를 주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떡하고 잔하고를 가지고 이게 살이다 피다 예수님 진짜로 변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이요, 딱딱하고 신학적인 것들이 있지만은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는 주일날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훈수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떡도 잔도 이렇게 받으면 아, 이게 예수님의 살이구나, 그렇게 바뀐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성찬의 뜻입니다. 보시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무엇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지금 떡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 떡이 예수님 몸이구나. 그런 뜻 같아요. 그런 뜻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노래를 압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라입니다. 저 자식 미쳤나? 지 마음이 어떻게 호수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당신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1대1로 이퀄 시키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게 내 살이라 그럴 때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이 살을 너희가 기념하고 그거를 먹으면서 다시 나를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살이라 그러면서 성찬식을 만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우리에게 피를 주시면서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거를 떡과 잔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떡과 잔이 사제가 기도하면서 줄 때에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닙니다. 그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뒤에 거는요. 집에 가서 자꾸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라 그러는데 물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79번 넘어갑니다. 79번. 그러면 왜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보십시오. 문제부터.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으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떡을 가지고 이건 내 몸이라 그랬죠. 잔을 가지고 이건 내 피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79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만든 분들, 500년 전에 문제 만든 분들 마음을 좀 알겠죠, 그렇죠? 마음을 아시면 빨리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변하지도 않는데 왜 그걸 몸이라 그러고 왜 그거를 피라고 그럽니까? 답을 이제 깁니다. 그런데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79번 문제를 냅니다.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가 문제 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으며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들 딱딱하죠? 길지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어렵고 복잡할 때는 그 내용만 딱 아시면 됩니다. 아까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떡과 잔이 성찬 예식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합니까? 답 하나면 알마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거 마시면 돼요. 아니래. 그러니까 딴 거가 뭐 썩 들어오면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만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왜 성경에서 떡을, 잔을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고 피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해답이 잘 보시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떡과 잔은 뭡니까? 그러면 떡과 잔을 우리가 먹으면서 실제로 먹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랬구나. 이걸 기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먹을 때 떡과 잔만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데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들을 사용하시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십자가에 달린 그의 몸과 흘린 피가, 그러니까 떡은 몸이고 피가 포도주잖아요. 그의 몸과 흘린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된 양식과 뭐라는 사실을, 음료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하는 성경구절 뒤에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은요, 옛날부터 학자들이 막 싸워가지고 책들이 막 이만큼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루터 교회는 루터 교회대로, RCA 교단 측에 속한 개혁파는 개혁파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단지 아까 하나 답 잘했잖아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오늘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번 문제를 보면요, 아주 딱 깨놓고 얘기가 나옵니다. 80번. 주의 만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로마 카톨릭 매 아침에도 미사드리고 어떨 땐 저녁에도 미사드리고 할 때마다 이 성찬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거 성찬식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직접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교통하고 이렇지 살과 피로 직접 변하는 여기 와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제일 마지막에 답을 보면요. 답의 제일 마지막. 그러므로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뭐라고요?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이.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 당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나 또 이렇게 캐톨릭 안에서 우리 미사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러면서 막 연구를 해서 이 19세기, 20세기 오면서 이분들이 이런 표현이나 신학적인 입장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CRC 같은 교단에서는, 우리 RC에서 갈라진 다음에 CRC에서는 이 80번 문제는 더 안 다루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속에는 들어가 있지만,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이 많이 수정을 했어요. 자기 교리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답 같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로로 집어넣고 다루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다루지 않으면 됩니다. 단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의 이 떡과 우리의 잔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합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쓰여졌을 때 중세 시대 때는 처음 로마 카톨릭이 다 잡고 있었잖아요. 중세 카톨릭에서 사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처음에는 포도주를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포도주 안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떡은 주면 이렇게 잘 받아 드시는데 이 잔은 이렇게 주면 잘못하면 이거 흘리는 거라.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거라.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리가 뭡니까? 그러면 성찬 예식을 할 때 벌써 예수님의 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막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걸레로 와서 닦을 수도 없고 신부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혀로 핥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를 안 줬죠. 근데 요즘은 조금 줄 거예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근데 아주 오랫동안 안 줬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들입니다. 중세 12세기, 13세기, 14세기 주로 전부 농사 짓고 다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손이 전부 다 막 뭉퉁뭉퉁 큽니다. 근데 뭐 잔 같은 거 조그만 거 주면 이거 뭐 흘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게 피로 바로 변한 거라. 그러니까 그걸 쏟았어요. 어떡합니까? 신부가 와서 다 핥아야 되죠.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데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번에 끝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뭐 피와 살로 변할 필요도 없고 우리 히브리서 성경 구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모습을 구약 성경에 제사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빗대어서 히브리서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이 성경 자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요?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히브리서 나오는 내용이 짧은데요. 지금 몇 성경 구절만 했는데 구약하고 잘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것도 맞지만 반드시 죄의 싹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 우리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은요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는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똑같잖아요. 다 죄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다 어겼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어기든지 다 어기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 절대자 앞에서는. 근데 죄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목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을 다 내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동물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제사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사를 주셨습니까? 제사를 주신 이유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인 거 맞는데요. 제사를 허락하신 거는 앞으로 장차 몇천 년 뒤에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줄 거를 내다보면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냥 제사를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피가 뚝뚝뚝뚝 흘러지면서 내 죄가 사해지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큰 죄 작은 죄 매일 중얼중얼중얼 막 와글와글 개굴개굴 끓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루 딱 날을 잡아가지고 전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주겠다고 하면서 날을 잡아준 게 있습니다. 그날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염키프르죠, 그렇죠? 예, 대속죄일 염키프잖아요. 염키프라는 걸 하루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자기가 있던 그 의엽고 예쁜 대제사장 옷을 다 벗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하얗지만 동물 잡고 이러면서 피가 튀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 머리 위에다가 온 백성의 죄를 자기 죄 더하기 온 백성의 죄를 다 거기다가 전가시키고는 다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염소가 가는 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염소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봅니다. 내 죄가 저기 지금 해서 가네. 그게 다 가슴 싸잖아요. 그리고는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지면서 피를 확 흘리면은 내 피가 흘려야 되는 자리에 그 염소가 죽은 거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드려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뀌어도 계속 드려야 되는 거 있죠. 제물이 계속 바뀌고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는 거 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는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저가 예수님입니다. 저 대제사장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옛날에는 날마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루 날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이유는 저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요. 옛날에는 제물이 매년 죽어가잖아요. 매일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성찬식을 하면서 이걸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성경구절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거는 옛날에 계속해서 죽었잖아요. 계속해서 흘렸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딱 한 번인데 이제는 영원한 거 있죠. 그러니까 다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로 변했습니다, 마시거나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고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 사건 감사하면서 그게 참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 옛날에는 매번 매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매년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까지구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단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는데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들이 계속 매일매일 그리고 1년마다 이렇게 막 흘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효력은 1년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믿는 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시대에 우리가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믿잖아요. 예수님 피를 믿으세요. 아멘. 오늘이라도 죽으면 저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대학 가서 머리로서 배워가지고 됩니까? 아무리 컴퓨터를 치고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해도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런 거 믿는 사람 보면 바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똑똑하고 지혜 있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풀리쉬한 사람 쓴다고. 여호와의 도가 이렇게 전파돼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다 그러지만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거 바보,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80번 같은 문제는 500년 전에 어디를 내다보고요? 로마 카톨릭이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듯이 해서 이 살과 피가 돼서 그걸 먹지 않으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죄 씻음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헌금해야 그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막 돈을 모아가지고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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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넣고 그런 거 있죠. 참 어리석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을 내놓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을 내놨잖아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모가지들이 얼마나 날아갔습니다. 목을 내놓고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주창에 와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 혜택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혜택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참 고마워요. 그 당시에 화형도 많이 당했고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도 많이 당했고 그 당시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뭐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러고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루터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들어진 게 500년 전에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81번 봅니다. 81번? 81번 빨리 마치고 우리 많이 쉬고 오늘은 가능하면 조금 빨리 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81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보지 말고 일단은 뭐라고 일단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교리 문답에는 세례받은 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자는 반드시 여기 답에 나오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답에 나오는 사람이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함 받고 사악함이 사라진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혹시 문장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다듬고 다듬었지만은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사람들이라고 표현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요, 또 100점짜리 답이잖아요, 한번 해보십니다. 제 81문, 주님의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유추해 볼 때 성찬에 이런 분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16세기에는 그 집안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던 그 사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여해야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누구요? 위선자들과 누구요? 회개치 않는 자들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위선자들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주실래요? 이제 성찬식 하는 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재밌는 교회예요. 제가 재밌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슴 아픈 교회예요. 왜 가슴 아프나 그러면 성찬식 때문에도 가난한 사람, 부자 막 이렇게 삐치고 싸우고 그런 거 있죠. 성찬식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보세요, 성찬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대해서 써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왜 싸운 줄 알죠? 이 당시에는 지금같이 성찬식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막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이 1세기에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누가 나와서 준비하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이 성찬식 하는 거를 자기들 애찬하면서 성찬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같이 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도 가져오고 떡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도 필요하죠? 잔도 필요하잖아요. 포도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떡덩어리 이런 거 갖고 오고 잔도 이런 거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떡도 요만한 거 갖고 오고 잔도 어디서 구워왔는지 아니면 좀 빌려가지고 물을 탔는지 하여튼 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이제 뭐 점심때 먹기도 하고 성찬식도 행하기도 하는데 부자들은요 막 배가 불럭하게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얼굴이 좀 뻘거스름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라. 자기 애들은 보면 또 가슴이 아픈 거라. 이 부잣집 이게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라. 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찬식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심령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왜 싸우느냐고.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고린도 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자기가 가져와서 먹으면서 막 이렇게 나눠 먹고 성찬식이라 그러면서 하면서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한번 보십니다. 쭉 앞에 이렇게요. 11장 27절 앞에 쭉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신앙생활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교회는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압니까? 거룩하게 이렇게 성경책 끼고 왔으니까 누구 오셨군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거를 집어먹고 이거를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걸 먹고 마시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과 피를 보호하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찬식 하기 전에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잖아요. 왜 나갑니까? 준비하시라고. 무슨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참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지만 저 때문에 다친 사람도 있고 가슴이 저 때문에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잘 못했습니다. 이거를 한 주간 두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하고만 해결해서 이렇게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상처 준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든지 미안해 내가 몰랐어 오죽 답답했으면 나한테 그런 말 했을까? 라까지라도 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슴을 터놓고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죄는 제대로 움켜쥐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대로 있고 시기 질투는 시기 질투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위에 돌아가셔서 저는 어떻게든지 천국 갈 거죠? 그리고 먹고 꿀꺽꿀꺽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성찬을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사람이 누구를 살피고 예, 이거 옆에 있는 성도님 아닙니다. 자기가 미워하고 신경 쓰이는 성도님들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우리 내일 모레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를 많이 살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면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찬식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그거를 받는 당사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있죠.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까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특별히 어떤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고지고대로 살고 선하고 이런 분들은 진짜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다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 원래 착한 분들인데 원래 착한 분들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지. 그러다가 예수나 믿어볼까? 그러다가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계세요. 근데 착하게 산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말도 나긋나긋하면서 어떻게든지 남 상처 안 준 사람은요, 예수를 믿게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보니까 나긋나긋하시고 다 선하시고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건 진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어떤 철학으로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이게 이해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그런 아주 신비한 게 있습니다. 신비한 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찬식 하면서 그렇게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준비 잘 하시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그만큼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약속한 이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눈으로 보는 말씀이지만 성찬식은 먹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먹으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성찬예식입니다. 우리 오는 주일날 성찬예식 행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받으셔서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성찬예식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딱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잘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 그거 믿게 하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미든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시 우리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휴식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교제를 하게 하시고 휴식 시간에 저 천국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감사드릴 아름다운 분들과 서로 교제하며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만복으로 대해주시고 그 가정에 두 아들과 또 딸 또 손자 손녀들 오늘도 기억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간증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저는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받은 것만 세어 보십시오. 받은 것만. 그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저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아버지한테 뭐 못 받았던 것만 자꾸 쓰라 그랬는데 저는 그게 기억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막 아니라 그랬는데 저는 기억 자체가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고마운 것밖에 없어. 뭐 옛날에 얼마나 살기 어려웠어요. 등록금도 제가 다 벌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고마운 것만 생각하시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만 생각하십시오. 82번 마지막입니다. 문제도 쉬워요. 문제도 이거 이제 이것도 앞에만 딱 끊어서 알면 되는데 뒤에 것도 우리 상식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쫓아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누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함 받고 사악함이 가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 그 다음 이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82번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말과 행위는 보니까 이건 막 불신앙이고 하는 행동은 보니까 불경건이에요. 이런 사람 그럼 성찬에 참여시켜도 됩니까?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짧게.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있으면 제일 좋고 너무 평판도 안 잡고 이상한 사람인데 그럴 경우에는 장로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분은 뭐 그러면서 죄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게 뭐죠? 뭐를 못하게 하죠? 내잔데 그 예 수찬 정지. 수찬이 뭡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수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수찬 정지. 그럼 그건 어디서 시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회에서 그걸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요. 성도 여러분들 일단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아멘.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에 본인이 알아서 참여를 안 해야 되는데 꾸역꾸역 참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에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교회에다 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거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가 그렇게 할 때는 그걸 사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구원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이거는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에는 수찬 정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수찬, 정지, 수찬 정지. 예, 그걸 딱 정지를 시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교인이 몰래 나가가지고, 그때 술 못 마시게 했잖아요. 그때는 이것도 못 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혼자 꼴짝꼴짝 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들키면 교회 당회가 열립니다. 당회 딱 열어가지고, 거긴 당회 장로님들만 있으니까 당회 딱 열어가지고 수찬정지 딱 이렇게. 어쩔 때는 기도 얼마 못 시키는 거. 어디서 이렇게 꼼박꼼박 담배 피다가 딱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딱 이렇게 수찬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많이 물러졌습니다. 지금 만약에 술 마신다고 수찬정지 시키고 담배 핀다고 수찬정지 시키면 글쎄 꽤 많이 아마 안 하셔야 될 텐데 그 가능하면 그 교인의 건덕상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건강상 조금만 드십시오 그러는 분은 드시고 그 외에는 그렇게 하시면요 그 자기 몸에도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답이 뭐죠?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요 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게 준다는 이 뜻은 베드로에게 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수찬정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은 수찬정지 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묶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죄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를 스스로 이렇게 막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요 말과 행실이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은행일치라 그러지만 교회는 뭐라고요? 신행일치. 믿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가족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안 돼도 꾸역꾸역 하셔야 되는 거죠. 참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또 목회를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애 키워보시다가 아이가 말 제일 안 들을 때 말 너무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뭐라고 애한테 얘기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 공격 무기가 뭐예요?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때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니도 결혼해가지고 니 같은 거 함나 봐라. 근데 가만 보면 그 니 같은 게 가만 보니까 나더라고. 안 그래요? 그 우리 애가 어디에서 낳겠어요? 나한테서 왔지. 우리 막 그런 얘기 종종 씁니다. 니도 고생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말 안 들으면 니도 결혼해가지고 니 같은 거 함나 봐라. 그러면서 우리도 컸고 오늘까지 왔고 어떨 때는 우리한테도 말 안 듣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입니까?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바치는 거는 다음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원치를 않으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내 말을 잘 청종 한번 해봐라.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내 원수가 누구 원수가 되고 내 원수가 되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크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갖고요. 꼭 우리 얘기들 같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랜만에 여자친구들이 만나서 별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오랜만에 여자친구들이 만났습니다. 이거 안 믿는 애들 다 만난 것 같아. 야, 너 담배 피니? 아니. 그럼 술 마셔? 아니, 술 안 마셔. 그럼 남자친구 사귀니?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럼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 아, 성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런 말을 그냥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잘 끼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올 때는 잘 끼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쩌면 나와서 이렇게 끼고 있는데 다 쏘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부끄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예쁘고 제일 신앙이 좋고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다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구호 다시 한번 외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외치셔야 되나 하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고 지키면 되고 지켜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킬 수 있다, 지키면 된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직접 하셔서 지키시면 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감사드릴 제목이 있는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참 뺀질뺀질되고 내가 봐도 한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 옆에 많이 붙여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외롭지 않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입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딱딱한 내용을 공부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린 것을 우리에게 기념으로 남겨주신 귀한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체험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과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잘 또 정리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